도날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강의 4, 왕의 신성화. 저작권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4, 왕의 신성화입니다. 우리는 인간 경험의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획기적인 전환은 사원이나 성직자 같은 종교 단체의 중심에서 왕이나 궁궐과 같은 준종교 단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배경 자료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이 시간에 우리가 작업할 것은 왕의 신격화 개념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신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이 종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교 사상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구약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속도 향상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과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고 서둘러요. 기초를 쌓는데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를 짓고 싶다면 약간의 나무 바닥만 있으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고층 건물을 짓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키시라는 도시이고 이 도시는 왕권이 처음으로 경험된 도시입니다. 지도에는 실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커서를 기준으로 여기 아래 메소포타미아 남부 어딘가에 있습니다. 키시는 기원전 3000년, 3000년 이상, 그리고 2세기, 기원전 2000년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약 2000 이상. 여기가 니포어이고 키시는 니포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홍수 후에 왕권이 처음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은 수메르 왕권의 전반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목록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후반부에는 비역사적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왕 목록의 후반부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음을 놀랍게도 알려주는 왕권에 관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왕궁의 예는 키시시에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서 이곳이 왕권이 처음으로 경험된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일입니다. 둘째, 왕실 비문은 항상 키시의 왕이라는 칭호를 지상의 칭호 중 가장 권위 있는 칭호로 활용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왕족의 칭호에 대해 아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칭호는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오와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얻은 아이오와의 늙은 아이에게 와주, 외조오, 나는 왕족의 직함을 주셨습니다. 그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외조오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헬라어로 천국에 있는 육신을 갖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는 도처에서 왕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온갖 왕족의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라는 왕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칭호입니다. 따라서 키시의 왕이라는 칭호는 자신의 주위에 30에서 40개의 칭호가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시의 왕은 그가 키시의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왕족의 칭호입니다. 만약 그가 바빌론의 왕이었다면 키시의 왕이라는 칭호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왕들의 칭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수도지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대 수메르의 왕도가 대부분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러, 오어, 니포어, 오어커 및 기타 여러 도시가 포함됩니다. 키시는 우리가 수도지구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은 키시가 왕의 수도가 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메르 왕 목록에 언급된 몇몇 왕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메르 왕 목록에 키시의 왕으로 언급된 엠메바라게시, 엠메버리지시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키시의 기록 보관소에서 이 왕의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존재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길가메시입니다. 일부 비문에는 길가메시 자신이 우르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길가메시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뛰어난 재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메시라는 신화 속의 인물로 신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키시가 실제로 왕권의 주제 영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메르 왕 목록의 가치에 대해 세 가지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역사학의 가장 초기 형태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학이 역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역사를 쓰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예약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역사를 쓰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철저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정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세속적이다. 글쎄요,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그들이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준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최초의 역사서, 즉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역사를 행했던 방식이 왕권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왕권의 발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왕권에 대한 주요 관심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문서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에서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흥미롭고 직관에 반하는 점은 이 최초의 역사, 서술이 주로 무서운 용어인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족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족보를 읽고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인들이 역사 기록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대로 족보가 역사를 보존하는 주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족보는 주로 구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암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로 성문화된 하나님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과 10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것이 왕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약성서의 사람들, 오늘날 복음주의 구약성서의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자 여왕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을 보면 사용된 언어가 보입니다. 왕족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5장과 10장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최초의 왕이자 왕비인 아담과 해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왕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요점은 족보였습니다. 비판적 사고에서 족보는 어떤 것이 구약시대 후반에 속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족보가 초기 역사학에 적합합니다. 그것은 수메르인과 아시리아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둘 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왕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수메르 왕 목록이 오랜 기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 정보를 보존하는 고대인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에는 만약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다면 창세기 5장과 10장에서 그 족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은 역사적 자료를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과 아시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서 수메르 왕 목록은 몇 가지 초기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에서 왕권의 새로운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적에 비해 여기서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따라서 나가시 왕조를 제외하고는 나가시 왕조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제적인 종류의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나가시는 운하를 통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긴 통치자들의 상세한 비문이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국가를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큰 경제기록 보관소가 있는 유일한 고지였습니다. 오어 낸시는 이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왕이 행하는 것과 같은 특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들은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구했을 때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어 낸시는 물 권리를 놓고 우머시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이 다음과 같이 몇 명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 최초의 전차의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지는 않죠?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작은 나무바퀴 달린 장치인데 기원전 2500년에는 테러 무기였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전차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우르의 왕의 기준이다. 그 아래에는 전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지골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랑크스를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우르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모두 여기에 줄을 섰습니다. 여기 상단에 헬멧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를 벌이기 위해 대규모로 줄을 섭니다. 다시 한번 왕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인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왕의 가장 신성한 책임 중 하나는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기록 초기에 확립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왕은 아코니툼, 에커니텀, 이었습니다. 그는 정력적인 운동가였으며 엘람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엘람은 이란 남부에 있습니다. 그는 수메르에 대한 특정 헤게모니를 창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메르는 도시 국가의 지역이고 이 사람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메르에 대한 패권을 창출했지만 우마에 대한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독수리 석비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는 긴 규정에 이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저주를 내리는 것이 특징인 최초의 조약 형식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의 방식 외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조약의 특징은 규정이다. 저게 뭐예요? 그것은 개인의 계명, 율법의 계명, 그리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계명입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이미 1500년이나 된 조약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한 가장 흥미로운 왕은 다가오는 유로케거나일 것입니다. 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왕 중 한 명이며 보편적으로 개혁된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도시의 신들에 대한 왕의 특권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왕권이 너무 많은 권력을 발전시켜서 이 고대 수메르 도시들의 역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케거나는 왕이 그다지 많은 권력을 갖지 못했던 과거의 표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대의 로널드 레이건처럼 들립니다. 그는 가장 흥미로운 왕 중 하나입니다. 그는 도시 신들에 대한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그는 성전을 다시 궁전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둘째, 그는 국가와 관료의 권한을 제한하고 세금을 제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이 시대의 모든 추세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방을 통해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제방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그는 아마도 소위 성서적 희년의 전신인 부채의 제한적인 폐지를 제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시는 유명한 희년입니다. 이 일을 한 최초의 왕인 유로케거나로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그의 개혁은 그의 개혁과 함께 실패했습니다. 그는 수메르를 옛도시 국가 형식으로 되돌리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쇠퇴해가는 잃어버린 문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수메르인들은 정말 흥미로운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후손인 셈족인 반면 수메르인은 셈족처럼 일부다 처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처다부 생활을 했습니다. 부유한 여성은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는 자신의 개혁에서 수메르를 그 관행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개혁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을 개혁하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지평선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일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 시도는 떠오르는 인물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그는 구약의 모든 배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 하나인 로겔 지지시입니다. 로겔 지지시는 우머의 왕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머는 이 전쟁에서 네이게시와 함께 패배하는 편이었지만 분명히 네이게시를 물리쳤고 록에 지지시는 수머 전체를 점령하고 명백하고 진정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수메르. 그는 우르크시를 그의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록엘 지지시는 우리에게 문학적 스타일로 된 최초의 왕실 수메르 비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암시하는 일을 한 최초의 왕이기도 합니다. 2세대 전에 미국인들을 놀라게 한 위대한 영화 제작자 알프레드 히치콕, 엘프레드 히치캅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음악이나 화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의해 당신 안에 두려움 수준을 쌓아서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도록 예표를 통해 그것을 했습니다. 글쎄. 이것은 예감이다. 루갈 자게시, 로겔 지지시, 가이 수메르 도시들을 점령했을 때 그는 역사의 반향을 일으킬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도시 신들의 칭호를 스스로 찬탈했습니다. 이제 고대 수메르 사상에서 모든 도시의 실제왕은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빨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호신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왕위, 자신의 궁전, 자신의 하인, 자신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루 갈자게시가 이 도시들을 함락시켰을 때 그는 그 왕들에게 속해 있던 왕의 칭호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역사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왕이 신격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권력의 중앙 집중화이며 이는 온갖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겔 지지시가 가장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데려갈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룩하기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작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더 큰 물고기는 로겔 지지시입니다. 그런데 루 갈자게시와 수메르 전체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삼킬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는 칼을 지중해에 담그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르곤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대 아카드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소개합니다. 사르곤.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를 읽으신 분들은 구약 성서에 사르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사르곤이 아닙니다. 사르곤은 기원전 700년경의 아시리아 왕이다. 두려움 수준을 쌓아서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도록 예표를 통해 그것을 했습니다. 이 사르곤은 기원전 2350년경의 아카드 왕입니다. 사르곤의 이름은 참된 왕 또는 정당한 왕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잠시 동안 제 유머를 조금 즐겨주세요. 그는 찬탈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아닌 왕자로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티그리스 강에 표류한 정체불명의 아기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사르곤 신화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무명의 농부였고 그의 어머니가 성전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신전 창녀였기 때문에 그를 티그리스 강에 표류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하류로 떠내려 키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변에서 발견되어 왕족, 여성 왕족에게 데려가 왕궁에 들어가 왕궁에서 자란다. 그는 왕족의 혈통은 아니지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학생들은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 즉시 잠깐만요, 모세처럼 들리네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유사점이 있지만 꽤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나일강에 두었나니 이는 그를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 함이 아니요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의 확실히 사르곤의 어머니는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를 작은 배에 태웠습니다. 둘째, 나일강은 매우 느리게 흐르는 강입니다. 노아가 있던 그 작은 원호는 며칠 동안 계속 떠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유속이 꽤 빠른 강이어서 보트가 상대적으로 빨리 뒤집혔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하는 동안 모세는 적어도 애굽의 왕이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매춘부이고 다른 한 명은 모세의 어머니가 선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사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처럼 나도 그 이야기에 진실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킹즈는 자신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의 신학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는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춘부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사제인 어머니와 함께 절에서 그를 배에 태워 목숨을 구함으로써 그의 기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나의 아크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중요한 왕도인 키시시까지 인도했다고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궁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가 불법을 행하여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날조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흥미로운 인물은 우리에게 최초의 세계 제국을 제시하고 그 도착이 구약의 페이지까지 곧바로 울려 퍼지게 될 경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56년 동안 통치하여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가장 오래 산왕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인물에 대한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라크라고 부르는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 어쩌면 시리아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국이 있다면 친구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왕국이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국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포로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르고는 샘족이었고 그는 수메르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과 중국인 등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막연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언어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화입니다. 이제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 수비대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생각해낸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쪽에 있는 수메르 도시 각각에서 한 일은 군대를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5,400명의 특별한 그룹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가 이 도시들을 수비하는 데 사용했던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모든 도시에 군대를 두어 각 수메르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국을 갖기 위해 그는 샘족 관리들을 임명했고 그래서 샘족 관리들을 임명할 때 그가 한 일은 수메르 행정 인사들에게 자리를 허용했지만 그들 바로 옆에 샘족 대응 임무를 임명하여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메르인과 샘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이후 거의 모든 제국에서 모방한 기술이며,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인지를 잡아 통치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요한 수메르 도시 각각에서 왕족의 인지를 데리고 그의 수도로 데려온 다음, 그의 아들들이 사르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메르 관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키시에서 정말 훌륭해요. 사르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아니면 그에게 조언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르곤 이전에는 누구도 이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정말 훌륭한 모티프입니다. 둘째, 나는 이것을 정치적 선례라고 부른다. 이것은 최고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문화에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는 이러한 종교, 정치적 선례를 쉽게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기간입니다. 이제 왕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르곤이 하는 일은 국가의 모든 것이 왕과 그의 궁전에 종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중해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뻗어있는 제국입니다. 사르곤은 왕국의 모든 것이 왕인 그와 그의 왕궁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것은 단지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건축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자신의 궁전 도시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은 것은 그의 궁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건축한 두 번째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낸 시간보다 그의 궁전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왕실 시대에는 모든 것이 왕과 궁궐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제안일 뿐입니다. 즉, 왕실 직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르곤 이전에는 키시의 왕이 모든 왕실 칭호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된 반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왕국 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칭호는 아가데 땅의 왕이며, 점차적으로 신의 칭호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합니다. 둘째, 세금. 과거에는 세금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모두 지방, 성벽 안의 모든 것에 귀속되었습니다. 이제 세금은 부분적으로는 지역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비군과 점령군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사르곤이 한 일은 상비군을 창설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로 지불한 것입니다. 셋째, 관료주의. 왕조 초기에는 관료제가 기능적이고 지역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시국가 관료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사르곤은 왕족을 통해 가족을 통치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토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든 토지를 소유합니다. 이것은 모든 전통에서 완전히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르곤이 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자신과 왕궁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기 딸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왕의 딸이 사상 처음으로 온 나라에서 최고의 종교인으로 섬김을 의미함이니라. 이것은 단지 기념비적입니다. 사르곤은 이 모든 일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르곤이 한 일은 전체 정보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여전히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종교의 중심 인물들은 모두 성전에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르곤이 한 일은 모든 종교적 직무를 어떻게든 그 자신에게 집중시킨 다음 자신의 권력 장악이 신들의 권능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성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진리, 즉 신의 힘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가 강력한 방법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귀에 무언가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이 한 일은 내가 정복했고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신들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 모든 변화에서 그들은 내 뒤에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우리 성경의 열왕기상과 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위대한 왕들이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왕도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에케드 또는 어게이드라고 명명한 것은 도시였으며, 어게이드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건설된 그의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신흥 제국의 수도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수도는 신성한 도시인 키시를 대체할 것이며, 이 거대한 제국 전체의 새로운 권력 중심지는 이제 키시와 수메르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중앙에 있는 아카드입니다. 그럼 아카드가 있는 대략적인 지역을 지도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다면 명확하지 않지만 바로 여기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에케드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강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은 이 근처 어딘가였습니다. 이곳은 고대의 단 두 도시. 즉,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두 왕도 도시 중 하나입니다. 왕성을 찾으면 왕도서를 찾게 되니까 꼭 찾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왕실 도서관을 찾으면 역사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견된다면 정말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고, 이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혁신 중 세 번째는 문화적입니다. 그는 서기관들에게 지금까지 수메르어에 사용되던 서령 문자 체계를 적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수메르 문자 체계를 아카드어에 대대적으로 적용하도록 명령했으며, 물론 이것은 최고의 언어인 수메르어를 최고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후 수메르어는 공식 비문에서 아카드어 없이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단 2세기만 지나면 수메르어는 대부분 죽은 언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술의 질이 높다. 나는 모든 사람이 토요일 아침 만화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내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하려고 하면 그들 중 일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스머프라고 불리는 귀엽고 작은 보라색 인물에 관한 만화 시리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스머프 만화를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100% 닮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스머프처럼 보입니다. 한 수메르인을 다른 수메르인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말 쪼그리고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달리 저는 키가 6피트 4인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키가 큰 사람과 달리 다들 키가 작고 땅딸막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털이 없었다. 그들은 몸에 털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윗옷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풀반 스커트였는데 다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히스테리적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보통 진흙이나 돌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르고는 예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의 흉상을 본 적이 있다면 구글에 가서 아카드 왕이나 사르곤과 그의 왕실 흉상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며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는 다른 많은 일에서도 그가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극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네 번째 것은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종교적 혁신입니다. 제3000년기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의 주요 경제 주체는 신전이었는데 이제 사르고는 신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스스로 떠맡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었고 이제는 왕의 부로 전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앙집권화 현상의 연속이었다. 둘째, 왕 자신이 국가 제2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딸을 온 땅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왕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종교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서두르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되돌아보며 하고 싶은 것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1000년 동안 일어난 일은 처음에는 성전에서 일어났고 그 후 100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도시의 왕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왕으로 집중된 권력에 집중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을 다스린 누갈, 자게시부터 제국을 다스린 사르곤까지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자 도시 중심지의 요구사항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인가이다. 나중에 성경 본문을 살펴볼 때 나는 성경의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권력 집중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런 종류의 왕권 집중화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왕 주위에 조심스러운 울타리를 두셨고 그를 제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제공할 사람, 우리의 모든 전투에 맞서 싸울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에 관해 생각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르고는 우리가 이 일련의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우리가 이야기해 온 가장 획기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화의 방향을 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은 신성화를 가져오는 중앙집권화이지만 그러면 그것은 뒷받침되어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되는 왕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르곤 다음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몇몇 다른 왕들이 있지만 이 왕조의 마지막 위대한 통치자는 나람신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통치자입니다. 여기 그의 사진을 드렸는데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나람신의 비석인데 그가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신화를 상징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람신이 자신을 신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습니다. 이 신격화를 사실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왕권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하나이며 신성한 한정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우리가 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령 문자 기호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서령 문자 기호가 진짜 강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오고 낚시를 하고 목욕을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에 신이 있습니다. 글쎄, 당신이 문장을 쓰고 강에 대한 서령 문자 기호를 그린다면 청중에게 그것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수업 노트에 있는 이 표시를 신성한 결정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는 그가 강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강이 아니라 강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의 결정자라고 부른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나람신은 실제로 두 개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아카드어 용어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단어인 죄, 사인,와 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 사인, 나는 단어이고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의 신을 신, 사인,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람신의 이름은 달의 신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청중이 자신이 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두 이름 앞에 신성한 결정사를 그려서 청중이 자신이 죄 때문에 나람신이 아니라 나람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죄의 그의 이름에 있는 두 가지 신론적 요소 앞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신이며 이 일을 한 최초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 사방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자, 그것이 영어 번역이 그것을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 방식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다소 재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지 1달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분의 4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침반의 4점입니다. 우주의 왕을 말하는 고대의 표현입니다. 즉,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십시오. 나는 우주의 왕이다. 글쎄요, 그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왕이 항상 신들에게 속해 있던 우주의 왕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우주의 왕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자신을 칭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슈타르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이슈타르, 이시타어는 메소포타미아 판테온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신이다. 그는 자신을 이슈타르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지상왕입니다. 자,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수메르 종교가 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인 신성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결혼에서 이슈타르의 여사제는 두무즈라는 이름의 신과 의식적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 중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이슈타르가 그녀를 가장 중요한 여성신으로 기억하는 이 결혼에서 그녀는 매년 결혼하고 매년 그들은 신인 두무즈를 재현합니다. 두무즈는 식물의 신이며 따라서 이 연례 결혼은 이시타와 두무즈의 성적 결합을 통해 마법적으로 땅의 비옥함을 창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사르곤이 한 일은 그의 딸을 대제사장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성직자들과 성적으로 약혼하고 두묘지를 중요한 조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진행되는 곳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왕 자신이 대제사장의 성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결혼은 왕과 이슈타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는 엄청난 종교적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시탈러의 세 번째 지점은 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대 도상학에서는 예술 속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을 때 공식 예술의 사물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예술 작품이 있는 것처럼 맨 아래에 인물이 있고 맨 위에 인물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인물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입니다. 그것이 신임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있는 나람신의 크기가 그림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약 2.5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신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가 뿔 달린 헬멧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깊게 살펴보면 헬멧에 뿔이 달린 오래된 노르딕 바이킹과 약간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제외하면 바이킹이 존재하기 오래전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기원전 2300년쯤이다. 이것이 신의 표시입니다. 즉, 뿔 달린 투구를 보면 신의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뿔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주제 영역에서 가능한 한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왕권의 표시는 뿔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은 황소였고 황소는 왕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뿔은 궁극적으로 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신학이 구약 성서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이므로 지금은 신성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히브리어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캐런 또는 커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이름, 예를 들어 여자 이름인 캐런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 이름. 그리고 당신 말이 맞을 것입니다. 카로는 외래어입니다. 그럼 이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카론. 카론, 캐런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빌려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카론, 캐런은 뿔이나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자음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관,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본 다음 카론, 캐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세요. 보시다시피 자음은 동일합니다. C와 K, 두 개의 R, 두 개의 N 따라서 영어로 된 왕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형태의 왕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왕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내가 영국 왕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내가 알고 왕관을 본 유일한 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형의 황금 왕관을 가지고 있고 그 왕관은 그것을 매우 화려하게 만드는 금의 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가장 초기의 왕관의 뿔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그는 뿔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왕관이 그의 신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왕관이라는 단어인 캐런이 뿔이나 왕관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도 동일한 관용어가 있습니다. 뿔은 왕관과 같고 왕관은 뿔과 같다는 동일한 관용어를 기억하거나 보존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시편에서 주께서 내 뿔에 기름을 바르셨도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얼마나 기괴한가 라고 생생하게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이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대체 왜 뿔에 기름을 바르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적 작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그것을 홀은, 호언으로 번역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왕관, 크라운, 관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뿔이라는 단어를 왕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뿔이라는 단어와 왕관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이라고 의심하더라도 말입니다. H와 H는 모두 같은 문자입니다. 즉, 독일어에서는 H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뿔뿔, 뿔, 왕관, 카론이 모두 같은 단어라는 의심을 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가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뿔 달린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까지는 모두 약간 난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의를 향해 나아가면서 관심의 윤곽을 잡기 시작합니다. 왕이 자신을 신격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거나 필요하게 만든 신학적인 발전이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껏해야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려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신들, 즉 왕관을 위해 남겨진 것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결국 초기 수메르 도시에서는 왕이 사원의 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왕인 신에서 신인 지상의 왕으로 옮겨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 외에는 어떤 칭호도 사용되지 않았던 칭호가 어떻게 지상의 신에게 사용되는 칭호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신성한 결혼이라 불리는 성적 결합이 이슈타르와 두무지라는 두 왕족으로부터 왕과 이슈타르에게로 이어진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문화, 사회학, 종교의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신학은 항상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철학적 변화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종교적 영향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왕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 영역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의 테이프를 멈추기 전에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을 반복해서 왕으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 주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이해하려면 왕권에 대한 이 강력한 은유뿐 아니라 구약성서 기록에 나오는 왕권에 관한 상충되는 증거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철학적 변화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종교적 영향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왕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 영역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의 테이프를 멈추기 전에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왕신화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4, 왕의 신성화입니다.